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의 이름만이 거룩히 기억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며 지금까지 에베넷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으켜주시며 이날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나왔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옛날 모세가 수백만을 이끌고 광야를 행진할 때 아버지 그가 주님만을 바라봤던 것처럼 아버지 단 두 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시며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만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의 날 그날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과 수치를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그날을 바라보며 죽어의 날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면류관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 속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생명을 받아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24장 오늘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수건들을 너희 머리 위에 두르고 너희 발에 신을 신으라. 너희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며 다만 죄악으로 인하여 수척한 가운데 서로 바라보고 탄식하라. 에스겔이 그처럼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 그가 행한 모든 것대로 너희도 행할지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하였더라. 또한 너 인자야, 또 내가 그들로부터 그들의 힘과 그들의 영광의 기쁨과 그들의 눈의 기쁨과 그들의 마음을 둔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제거하는 날, 바로 그날에 도피하는 자가 네게 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네 입이 도피하는 자에게 멀리서 네게 말하고 다시는 벙어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들에게 표적이 되리니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슬피할 게 아니고 심판이 내려줄 수밖에 없게 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것을 자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그때부터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둘러진치고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한다고 했어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를 짓고서 항상 회개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믿을 만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교제가 단절될 때 답답할 때 짜증이 납니다. 그때부터는 막 성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될 때 마귀에게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난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한지요.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러다 나중에 수습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울고불고 하다가 목사님이나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아, 상담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다만 죄악으로 인하여 수척한 가운데 탄식하라고 충고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너무나 드물어요. 그저 뭐 하나 들으면 그 마음이 악해지고 왜 이러느냐 왜 저러느냐 교회에서 이렇게 뭐 예배드리거나 또 여러가지 일을 할 때 왜 그러느냐 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왜 그러냐 그 짜증을 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 보면 뭐 그런 일 너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악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는 순간에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순간에 내 마음이 돌처럼 됩니다. 내 마음이 돌처럼 되고 목이 고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점 힘들어지고 나중에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때 회복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샤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각나는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 마음이 막 악해지고 내가 시험에 드는 것처럼 느껴지고 섭섭한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럴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는가 하면요. 섭섭한 마음을 줍니다. 섭섭한 마음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그 선악과를 보여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졌어요. 왜 이거 못 먹겠지? 다른 건 다 먹겠는데도 왜 이건 못 먹겠지? 이러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럴 때 마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딱 맥혀 있는 거예요. 찬송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항상 정말 돌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되고 살 같은 마음, 고기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완악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기적을 통해서 모든 재앙에서 구해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참 물이 뜰 때 그걸 달게 해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정말 이 양말도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불평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주의 종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건 뭐 저도 평신도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라 했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를 기뻐하며 그랬죠. 다시 말해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죄악 세상에 거하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잠깐 순간에 우리는 거기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죄를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고 그 죄를 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옛날 또 얘기하지만은 목사님들 어떤 집회를 할 때요 보면은 목사님들조차도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예를 들어서 그 간음죄를 지려고 마음에 먹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진전돼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평신도들이 막 그냥 회개하라고 외치는데요. 목사님들이 떼굴떼굴 부르면서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자백하고 그런 걸 볼 때 가장 그 옛날 우리가 뜨거운 물이 없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탕 가면은 그냥 때를 불려가지고 그때 때를 불리고 나면은 몸무게가 꼭 줄어든 것 같고 펄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요즘도 그렇게 죄를 처리한 사람이 많고 부흥회할 때마다 부흥회할 때마다 그때 그냥 다 죄를 고백하고 말이죠. 이런 걸 봐요. 그래서 교회들이 대부분 3개월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샤워를 시키려고 말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스로 매일매일 우리가 샤워하는 것처럼 여러분 샤워를 하루만 안 해도 몸이 근질근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딘가 마음이 찌뿌드드하고 마음이 근질근질하죠. 그럴 때 빨리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씻어버리면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는데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죄를 용서하고 그 죄만 씻을 뿐만 아니라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속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불의로부터 깨끗한 죄로부터 깨끗한 게 아니라 그 죄를 짓게 하는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아유 내가 이제는 이제 죽어도 안 짓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죄를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죠. 여러분 다 같이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게 죄 가운데 행하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야.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죄가 뭔가 불평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시편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불평하다가 못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불평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장막에서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집에 가가지고 텐트 속에서 부부지간에 불평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참 요즘에도 제가 많이 봅니다. 제가 뒤에서 찬송을 하잖아요. 뒤에서 저도 왜 그런가 하면은 저도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예배라는 것은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예배를 목사님 설교 들어오는 사람들 말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도 그 중에 하나고 또 찬송도 그 중에 하나고 간증도 그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제도 그 중에 하나고 그렇죠? 하나입니다. 회개도 그 중에 하나고 이게 다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중남회단에 보면요. 예배를 3시간 드립니다. 찬양 인도자가 1시간 이상 합니다. 어떨 때는 한 4사람이 나와가지고 교대로 한 30분씩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찬송을 잘해요. 그렇게 일어서가지고 찬양을 뜨겁게 해요. 그러면 말이죠. 또 사람들이 자원적으로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건 간증을 해요. 또 그 다음에 아이는 아이들 아이들을 안고 와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기도해줘요. 또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앉았다가 또 축복을 받으러 나와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해요. 그러다 보면 3시간 걸려요. 근데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이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전부 캐톨릭 사상이에요.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야 된다. 이게 바알 성기는 그 정오에 왔을 때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11시에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만 길면은 난리를 치고 몸을 비비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오래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찬송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는데 찬송할 때 왜 이렇게 불평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또 간증한다고 예배 시간에 간증한다고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꼭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간증을 시켰는데 구원의 간증을 시켰는데요. 설교한 내용과 같잖아요. 이게 뭐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예배 시간에는 누구나 나와서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죄를 졌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됐다. 또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 내가 거듭났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그럴 때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그렇고 간증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주일날 간증한 것은 내가 볼 때 한 두세 사람을 위해서 한 거예요. 오셨던 분 보셨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간증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철 같은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때 그 부인이 교회 나오셨는데 같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탁 쳐다보고 탁 이러더라고요. 간증 듣더니 내가 이제 마음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들을 두드려 뱉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송 목사님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주의 깊게 사실 봤습니다. 내가 카운슬링을 받아야 되는데 12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께 받으러 왔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는 사람한테는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형제가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간증하고 또 찬양도 그래요. 찬양 뽑는 것도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찬양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땐 아, 누가 이 찬양을 받는 사람인가 그러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거 에스겔서 이스라엘에서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불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뭐 그럴 수가 있겠지 이러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아니오고 없고 예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람의 족들은 광야에서부터 불평하다가 장막에서 불평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다윗이 증거했고 그러므로 너희도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날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항상 우리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내 마음이 어딘가 맺힌 게 있고 내 마음이 불평해 있고 그렇다면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빨리빨리 풀어버리고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뭐가 섭섭합니까? 주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섭섭한 것은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만큼 억울하신 분은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힘쓰라.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몸을 더럽히면 내가 몸을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몸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짓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자꾸 컴프로마이즈 하죠. 아, 뭐 이럴 수도 있다. 뭐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안에 없으면 범죄해요. 우리가 죄를 지려고 해도 말씀이 딱 생각나잖아요. 그럼 죄를 안 짓게 돼요. 또 범죄한다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게 돼 있어요. 다윗도 그 바쁜 왕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쉬면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는 중입니다. 그는 거기서 동료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스겔은 이미 잡혀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아,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루살렘은 가마솥이고 너희는 고기니까 너희들은 가마솥에 딱 들어있으니까 안전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마솥에 집어넣고 끓이겠다고 그러는데 제사장들은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똑같습니다. 온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심판이 오지 않는다, 휴거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약시대의 제사장들까지도, 목사들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도 성녀로 거듭난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란 건 뭡니까? 옛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대속물을 가지고 와야 되죠. 그거를 제사장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렇게 된다. 네가 죽여라. 네가 칼로 목을 찔러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여라.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피를 쏟아가지고 제단 밑에 붓고 가죽을 벗기고 살과 모든 내장 전부 각을 떠서 태워야만 네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했던 게 제사장이에요. 곤란하잖아요. 전부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죄를 졌잖아요. 죄인을 만나잖아요. 그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당신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어. 어린 양처럼 죽으셨으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 회개하고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당신은 죄 용서받아. 이게 죄를 처해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전도하라면 말이죠. 제사장도는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게 기쁨의 면류관이 뭡니까? 면류관은 왕이 쓰는 거 아닙니까? 기쁨의 면류관은 이것은 바로 많은 혼들을 이겨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보교의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너희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진짜 휴거는요. 거듭난 사람이면 휴거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자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 나름대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다른 소원 없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사람만 해도 딱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면 새피 좀 그래요. 저도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봤잖아요. 너무나 잘 알죠. 거듭나면 완전히 새 것이 됩니다. 새 것이 돼.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 범사에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 주님이 나 구원하신 걸 생각하면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나 같은 죄들. 저는 요즘도 가끔 그래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저는 주님 앞에 회개할 때요. 나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율법적으로 배웠으니까 장로교회에서. 나는 나 같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두 달을 그냥 차 타고도 눈물 흘리고 화장실 앉아서도 눈물 흘리고 밥 먹다가도 눈물 흘리고. 왜 눈물 흘리는가 하면은 이런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안 믿고 살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중에 보니까 거듭난 거 보니까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더라고요. 거듭나고 나니까 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선행을 하지 않아서 거듭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힘을 쓰게 되고 애를 쓰게 되고 그래요. 이번에 간증한 거 그 제목을 지왕의 형제가 말이죠. 우리 사이트에 올렸는데 제목을 간증 그려놓고 기독교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현집사님이 그거를 회복교회에 올립니다. 어제 올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요. 그 사람 뭐 자기 자랑한 거 아니냐. 천만에요. 그 사람이 자기 옛날 얘기를 안 했으면,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뭐, 이제 자동차 가지고 사람 직함이 나고 말이지. 가만히 있고 그러는데, 그 뭐, 저 사람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데.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들었어요. 자기가 끝나고 그러더라고 가면서 내가 사실 내 옛날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적어왔어요. 짧게 하려고 적어왔는데 하나님 못 보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들을 사람이 있다. 분명히 들을 사람이 있다. 이게 설교자도 그래요. 설교했을 때 막 엉망진창이 되고 중구난방이 되고요. 막 창피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게 사실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내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완전히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저 먼데 있는 사람이 그걸 듣고 전화가 왔어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불평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야 이게. 예?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 아니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했잖아요. 이 간증이 진짜 간증이에요. 이게 저는 함부로 안 세웁니다. 아무나. 여러분 봤어요? 다른 목사님 안 세우잖아요. 아무나 안 세워요. 주님이 세우라고 세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걸 순종하고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길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어떤 사람은 아유 뭐 그런 간증은 수시간 들어도 돼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팔이 두 쪽인데. 그렇잖아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이죠. 경영학에서도요. 모태가 가르치는가 하면은 수만 명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면 뭐 불피하고 떠들고 막 그래요. 51%만 따라오면 그냥 밀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거 다 듣다가 어떻게 해요? 배가 어떻게 다 찢어져 버리지.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오직 가면 모세가 가장 뒤에서 불평하도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불안해가지고 어떨 땐 너무 힘드니까 주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저들을 낳았습니까?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저들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죽이지 마시옵소서 그러고 이게 주의 종들의 이게 심정이에요. 주의 종들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너무나 괴롭히니까 고라당들 너무 괴롭히니까 주님이 판단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그렇게 기도한 무서운 기도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요. 알렉산더나 후메네오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잖아요. 나중에 참다 참다 못하니까 주님 저들의 행한 대로 갚으소서. 무서운 기도입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를 해방할 때 이게 엄청난 무서운 죄입니다. 주님의 몸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조금이라도 마음의 죄악이 들어올 때는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없애버리지 않으면 몸으로 죄를 짓게 되고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의 희망을 걸고 있어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데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받으면 되겠지? 아, 상담하면 되겠지. 상담은 성령님 하는 겁니다. 상담은 구원하는 게 상담이에요. 상담이라는 건 그 사람을 예수를 증거해서 거듭나게 하는 게 상담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담이에요.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하고 뭐 끌어안아주고 물론 그것도 상담이지만은 최종적으로는 그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상담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상담자 아닙니까? 상담자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제 심판으로 끝난다는 그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잘 되겠지? 어떻게 잘 되겠지? 요즘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하고 비슷해요, 사실. 회개를 안 하고. 문제가 일어날 때 먼저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연단하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 없습니까? 다 죄 짓잖아요,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죄니까 자기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손을 댑니다, 여러분. 사단이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율법 아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고 율법 안에 넘어가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죄를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미 허락한 거예요. 그게 마귀를 아직 준 것은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잠깐 쓰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를 쓴 것처럼 이집트를 쓴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아는 게 성경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가 있죠. 에스겔이 이렇게 예고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도피한 사람들 여러분 26절 보세요. 24장 26절 바로 그날에 도피하는 자가 네게 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안 믿어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돌아가겠지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 심판에 임할 때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 있잖아요. 도망쳐 나온 사람이 와가지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자, 실질적으로 33장 21절 가보세요. 실제 이루어졌어요. 3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날, 그 달의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 성읍이 강타당했다고 하더라. 그 도망친 자가 오기 전날 저녁에 주의 손이 내게 있어 내 입을 여시어 그가 아침에 내게 올 때까지 하셨으니 내 입이 열림으로 내가 더 이상 잠잠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 다음에 에스겔을 벙어리 만들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별리게 다 하잖아요. 너 미쳤구나. 아내가 죽었는데 너 미쳤냐? 막 이거 별리게 다 하는데 벙어리 만들어, 벙어리. 이 벙어리한테 뭐 어떻게 되죠? 화가 나면 말을 하게 되잖아요. 이 때로는 우리 벙어리만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도 뭐 며느리 들어가면 뭐 3년 벙어리, 뭐 3년 귀머거리 되라고 그러고, 목사님들도 목회할 때 3년 벙어리 되고 3년 귀머거리 되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일리가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대로 이루어졌죠. 지금 24장 26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33장까지 이루어졌잖아요. 27절 보니까 네가 말하고 다시는 벙어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들에게 표적이 되리니. 에스겔은 이 시간 앞에 표적이 됐습니다. 에스겔에게 당한 일, 그 눈의 욕망, 하나밖에 없는 아내, 아름다운 아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가 위로를 받고 딱 한 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를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요.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위로가 있다면 그 금으로 번쩍번쩍하는 금이 666달란트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희한하죠? 666입니다. 그것도 666달란트 금이 들어간 그 휘황찬란한 그 성전을 없애버린, 죽여버린 거예요. 내 성소를 파파하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아내를 죽인 게 그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때로는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되게 하려고. 표적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런 일이 있게 하고 너희도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걸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에스겔 부인을 죽였는데도 에스겔이 그렇게 심판 메시지를 정한 거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은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이다. 성전이 다 불타버리면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요즘 마지막 때 나오고 계시대. 큰 건물만 크게 져놓고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님보다도 건물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 오늘날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알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쓰라리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까 33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자의 증언으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했죠. 그러한 처제 노인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결코 벙어리가 될 수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33장 22절 아까 읽었죠. 그 도망친 자가 오기 전날 저녁에 주의 손이 내게 있어 내 입을 여시어 그가 아침에 내게 올 때까지 하셨으니 내 입이 열림으로 내가 더 이상 잠잠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지 못하도록 그를 한때 벙어리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고 자기 입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들을 책망하지 못하도록 벙어리를 만들었다. 죄에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막 괴롭힐 때요. 막 괴롭힐 때 잘못하면 죄를 짓잖아요. 울컥하고 죄를. 마귀가 막 성질내게 하잖아요. 울컥하고 죄를 짓잖아요. 벙어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임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 막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 회개하지 않고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표적이 되니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사람 찾아가지 말고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사람에게 따지지 말고 그냥 앉아서 주님 나의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씻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신부단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그게 신부단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항해가지고 하는 게 신부단장이 아니에요. 신부단장은 나를 씻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죠? 우리 안에 우리. 내가 한 일을 원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신랑들은 그러잖아요. 가난한 신부를 이제 결혼할 때 정말 거기서는 그 혼인 예물도 못 가져올 형편일 때 몸만 와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잖아요. 주님이 부자 아닙니까? 그냥 몸만 와. 몸만 단장 잘해. 마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이쁜 사람들을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한 여자들이 와서 막 사랑한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마음을 보니까 더럽거든. 그러니까 나중엔 저 시골 처녀를 만져. 시골 처녀로 다 마음이 이쁘다고 되고. 이게 똑같습니다. 단장한 처녀.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은 매일 죄를 자백하면서 정말 깨끗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신부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죄를 회개 못해요. 대개 보면 자신이 거듭나다는 것은 막 그냥 죄를 막 질 때 막 승질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때로는 회개 메시지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고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휴거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휴거되는 사람만이 왕이 됩니다. 아멘. 나머지는요, 천년 동안 살아나지 못하고 백부자 심판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잖아. 나 구원받았어. 그 구원받았다면 증거가 나타나죠? 거듭남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한쪽밖에 몰라, 사람들이. 양쪽에 다 있어요. 양쪽에 다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마지막 때 휴거 직전에 정말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이 교회를 봐도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 직전에 있고 많은 종들이 아직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속지 않고 깨어 기도하다가 항상 우리가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다가 주님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만나길 원하며 이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도 거듭나지 못하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아버지 밖에 있는 사람들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까지도 너희가 다 구원받았다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지옥 보내고 있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다 천국으로 가는 줄 아는데 교회 건물에만 들어오면은 이게 천국 열차인 줄 안다가 내려버리니까 지옥이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또 그들을 따른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영원토록 이를 가는 사람이 없도록 이 교회는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밖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 또 교회는 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걸 착각하고 살며 온갖 죄를 다 지면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입으로 말했으니 구원받았다 내가 주여 그랬으니 구원받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네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말씀을 모르기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지난주에 간증을 통하여 회복해 올린 간증을 통하여 많은 주의 종들이 듣고 보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저들이 깨닫고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시오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진리도 이르지 못했으니 어떻게 생명에 이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종교인들은 진리를 찾아서 팔버둥치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 그런 것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불경에도 90%가 있고 유교에도 90%가 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진리처럼 보이니까 그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기 때문에 저들의 진리를 찾아도 생명을 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